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던 바리새인들은 인류의 영원한 참 왕이신 그리스도를 제거하고 자신들의 위치를 더욱 확고하게 세우려고 했던 간교함을 우리는 봤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요한복음에서 기록하는 것을 보는데요. 많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할 때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요한복음 19장 15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싫어하는 로마의 지배를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고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런 마음에도 없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하는 것을 보면 죽고 싶으면 못할 말이 없다고 하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지금까지 예수기도를 시험했던 사람들은 주로 보수주의라고 볼 수 있는 우익의 성향을 가진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이들은 대개 형식을 중하게 여기고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실패하자 이번에는 현실적이고 좌익 성향인 사두개인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시험을 하려고 예수님에게 달려드는 것을 봅니다. 이들은 미래의 영원한 생명이라든가 또는 부활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약속보다는 권력과 돈을 더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로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빌미 삼아서 그 성전에서 제사드리는 백성들의 어떤 재산을 수탈하고 자기들의 이속을 채우는 이러다가 예수님으로부터 호된 책망을 듣고 기회만 엿보고 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가 왜 이 거룩한 성전을 강도의 구려를 만드느냐 이런 책망을 직접적으로 받았고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을 빌미 잡으려고 하는 그런 벼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부정하는 부활을 말도 안 되고 잊지도 않을 비유를 들어서 주님을 시험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지 못하면 성경의 내용들을 트집 잡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음을 뒤흔드는 말도 안 되는 이론을 가지고 싸움을 걸어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들어봅니다. 바울사도는 이런 사람들을 경계하여 이르기를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그렇게 디도서 3장 9절에 경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이 비유를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에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는데 함께 상고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시에 주님을 시험하려는 간교함에서 나온 질문이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육신의 결혼의 한계와 부활 때의 우리의 상태를 깨닫게 해주는 데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바로 주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데 선수이십니다. 간교하게 자신을 시험하려고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답변을 주심으로써 오늘 우리를 교훈하시는 그런 사랑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23절에서 28절의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뭡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들이 이러한 허무 맹랑한 말을 지어내게 된 말씀은 단 한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어디 있는 말씀이냐니까 신명기 25장 5절입니다.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까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하는 이 한마디의 말씀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말이 뒤에 나옵니다만은 이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지금 사두개인들은 이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전례는 율법 이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전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창세기 38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유다의 큰아들 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장가들어서 이 엘이 하나님 앞에 악함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둘째인 오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했지만은 역시 악한 행위를 함으로써 오난도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유치한 동화만도 못한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대드는 저들이 참으로 측은하기까지 합니다. 소위 백성을 하나님 앞에 중보한다는 제사장이란 사람들이 이런 정도의 신앙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가 그런 안타까운 의문을 갖습니다. 참으로 맹랑한 어린아이 같은 발상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려고 별의 별 꾀를 다 짜내다 보니 이런 유치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참된 진리를 거절하고 인간의 이론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모습들을 종종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장 기초적인 복음인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하는 마가복음 16장 16절이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는 사도행전 2장 38절의 가르침은 분명히 구원받는 믿음의 순종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몸이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치르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원리로 하나님의 약속인 세례를 가르치고 이러한 전례가 교회와 성령의 행전이라고 하는 사도행전 속에 계속 나타나는데도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복음을 들으며 하는 말이 십자가의 우편 강도는 언제 세례받고 구원받았느냐 이런 억지를 부리는 것을 듣습니다. 그럴 때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편 강도처럼 반드시 다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가 그렇게 물을 수 있고요. 바로 구원의 권한을 가지신 하나님이 구원을 선언하셨는데 세례 아니라 무슨 다른 것이 필요하겠는가 그렇게 답하곤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충성하는데 열심이지 못하고 어리석은데 늘 강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받는다는 주님의 직접적인 말씀 요한복음 3장 5절에 있음에도 많은 사람들은 종교개혁의 하나의 주제였던 오직 믿음, 솔라피드라고 그러죠. 이 오직 믿음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나 약속조차도 약화시키는 그런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자가당착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는 수많은 비유를 말씀하셨지만 이 사두개인들처럼 억지스러운 비유는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억지는 억지 주장을 만들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에 말씀하시는데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만이 하늘의 자유를 맛볼 수 있다는 귀중한 가르침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잊지도 않은 일을 마치 사실처럼 말하면서 거기에 단서를 붙이는 것을 봅니다. 세상의 논리로 하늘의 일을 이해하려는 사람, 속된 것으로 신령한 것을 이해하려는 사람들의 억지 주장이 여기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질문, 완악한 시험의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늘의 세계를 열어보여서 결국 부활이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는 무지에서 이렇게 어리석은 질문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이 유치하기 이를 데 없는 이야기를 꾸밀 수밖에 없던 첫째 이유는 성경을 몰랐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들의 어리석은 이야기를 꾸미게 된 것은 주님께서 진단하시기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만큼 성경을 알지 못했고 성경을 안다고 해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성경이 아니라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들은 이런 책망을 들어 당연하고 오늘날도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 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교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자기들과 맞는 구절만 달달 외우는 사람들은 다 이 주님의 책망의 대상자들임을 우리가 봅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생명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구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바로 아는 것이 어떤 위대하다는 신앙의 지도자의 구원의 논리를 아는 것보다도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누구누구가 이렇게 말했다 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디모데에게 이 성경의 귀중성을 강조하기를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구원을 얻기 위해서 다른 아무 책도 더 필요치 않습니다. 오직 성경이면 만족합니다. 여기에 온 우주와 세계의 시작과 마지막 역사와 인류의 운명이 다 나타나고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사랑의 고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온 타락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하는 인간의 죽음을 중단시키는 부활의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무서운 죄의 형벌의 결과를 볼 수 있고 마귀 사탄의 마지막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미래의 영광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역사와 지구의 시작과 마지막이 기록되고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바로 아는 것이 생명에 달린 귀중한 관건입니다. 그러함에도 사두개인들은 그 성경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에 관해 불신하고 오해하고 있었던 말씀임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므로 오늘 현실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이 진리의 교훈인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하고 무지한 사람들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도 당연히 알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람 정도로 이해하는 어리석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 사람들이 공유하는 부분도 적지만 있긴 합니다. 그러나 사람과 하나님은 분명히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또 우상에 익숙해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그들이 섬기던 우상 정도로 이해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경계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모두 성경을 알지 못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오해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에서 더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활의 상태를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는데 이것도 아주 독특한 부분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30절입니다. 부활 때에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은 기껏해야 육신적인 것 이상을 이해할 수 없었고 이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같은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에서는 이 일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약속에 부응하는 사람들 부활의 자녀가 돼야 역시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이해하는 간단한 한 가지는 이 세상에서는 사람이 죄값으로 계속 죽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는 생산을 위해서 결혼이 필요하지만은 천국에서는 다시 죽는 일이 없기 때문에 생산도 필요 없고 결혼도 필요치 않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은 영원하지만 결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이 부부관계가 좋은 분들은 아쉬움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 죽음으로써 이 결혼은 끝나는 거구나. 그러나 부부관계가 여러분 중에 좋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대단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 이 적어도 육신에 살 때만 부부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결혼 제도는 이 세상, 땅에서만 필요한 제도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바울 사도가 부활의 신비를 가르치는 고린도전서 15장 그 중에서 특히 42절에서 49절에 함께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오늘은 42절에서 44절의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바울사도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부활을 다 논할 수는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부활의 몸과 상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불편한 죄의 도구인 육의 몸을 벗고 신령한 몸을 입을 것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의 말을 빌리면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24절에 바울은 역시 자신의 입장에서는 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더 좋다. 그러나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아직 육신에 있는 것이 더 낫다. 이런 말씀을 함으로써 자신의 입장에서 좋은 것보다는 여러 사람을 위해서 좋은 것을 택하는 부활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임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31절에서 33절까지인데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용하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6절을 비롯해서 창세기나 출애굽기에서 주로 말씀해오고 있는 그런 내용을 인용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 그리고 15절 또 출애굽기 4장 5절에도 같은 내용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고 이 말씀은 몇 가지의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고 믿습니다. 여기 새 믿음의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선언은 본래 출애굽을 위한 선언이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하는 이 믿음의 조상들의 후손들을 그 종된 자리에서 자유케 하려고 이 말씀이 계속 선언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애굽과 같은 죄악의 세상에서 영광의 하나님 나라로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동일한 능력의 선언이 이 믿음의 조상들의 동일한 약속의 후손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졌던 애굽에서 자기 백성들을 능력으로 이끌어내어 자유하게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강한 죄악의 능력 아래 종살이하는 우리를 인간의 소환이나 지혜나 힘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즉 사망에게 죄의 값을 하나님이 대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피로 지불하시고 마귀 사탄의 참소를 거부하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끌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지혜로 볼 때는 어리석은 것이요, 미련한 것이지만 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능력도 방해할 수 없는 확실한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이나 또는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님심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이 세 사람들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믿음의 조상들로 유명한 인물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들이 아무 반응을 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주님의 복되신 이름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십자가로 구원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산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도 두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산 사람이란 단순히 육신으로 호흡을 하는 사람들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죽었거나 천국에 영원히 살아서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들,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께 믿음의 제사를 드리다가 최초로 순교를 당한 아벨에 관한 히브리서의 고백을 빌리자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값으로 산 자들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누구든지 천국을 누린다면 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시고 사주셨기 때문이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왕에 죄로 인해서 죽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인류의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겠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과는 함께 할 수 없는 불순종의 마귀와 사탄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히 멸망받을 무적행에서 영원히 부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마태복음 25장 41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귀와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 즉 지옥은 마귀 사탄을 위해서 예비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직접 가르치고 계심을 듣습니다. 이 역사를 현재로 보고 계시는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데 본문의 병행 구절인 누가는 같은 이 말씀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누가복음 20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중요한 건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만 살아서 걸어다니고 행동하고 먹고 자는 사람들만을 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헤어짐을 슬퍼하고 죽음을 애석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한 개인의 일생을 탄생해서 죽음까지, 아니 영혼의 세계까지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생긴 처음에 아담에서부터 이 역사의 마지막에까지 모든 사람을 현재로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죠. 이러한 사실이 우리의 머리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지만은 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성경의 어떤 부분들이 점점 더 깊이 이해되는 것을 보거든요. 그래서 세월이 흐르고 과학이 발달되면서 사람들이 더 가까이 알아질 날도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어떻게 창세에서부터 마지막을 현재로 보실까? 한 사람의 태어남에서 죽을 때까지를 현재로 보실까? 하는 의문이 해소될 때가 있겠고, 만약에 이 지상에서 해소가 안 된다면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아 그렇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요 지혜의 하나님이시요 생명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말미에도 미묘한 계파의 경쟁을 보이는 곳을 누가복음 병행구절에서 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과 신앙의 적수인 사두개인들이 주님께 패하자 쾌제를 부르면서 그렇게 답변하신 예수님에게 칭찬하는 것을 보는데요. 누가복음 20장 39절에 보면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말씀이 옳으니이다. 이렇게 쾌제를 부르는 것을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입장에서 주님의 말씀을 역성 드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누가의 특별한 부분을 보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로는 있지도 않을 것들을 예를 들어 논쟁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도 이 세상에서 뿐임을 알고 그것을 오히려 많은 사람을 깨달음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사랑과 인내를 배워야 함을 오늘 배웁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어떤 것도 섞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면 이런 어리석은 시도는 적어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갖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우리의 육신의 삶으로 비유되거나 이해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들과 같은 존재가 되면서도 천사들과 같이 단순한 부리는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면서 오늘 그의 말씀의 진리를 순종하고 섬기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요 예수도의 보혈을 믿고 순종하여 세례를 받고 거듭나서 하늘의 신령한 양식인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를 시작해서 끝까지 그리고 모든 사람을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현재로 보고 계시는 우리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고 영적으로라야 이해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아버지로 섬긴다고 하는 사실에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이 능력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사는, 그래서 영원한 영광이 예비된 하나님의 약속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